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시간이 이제 거의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합니다. 이 안에서 생각이 됩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제가 많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 부조와 선지자와 또 대쟁투의 말씀 또 교회 증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 페이지에 제가 말씀을 좀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 아유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지가 수십 년 됐습니다. 참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참 한두 명 아닙니다. 참 우리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어떤 입장에서 살고 있으며 또 주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과거에 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사는 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좀 명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옛날에 이런 가르침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재림교인들에게 항상 안식일마다 항상 집회 때마다 언급했던 말씀들인데 요즘에는 이 교회의 외형적인 발전과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등한이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파이널 G를 통해서 저희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과거의 심판들과 마지막 시대 심판.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셨는가를 보면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이 과거에 이제 심판하셨을 때 그때 살고 있던 그 당시에 국부적이고 세계 전체적인 그런 인류의 모습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지금 현재 이 지구인들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교회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아주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난들을 내리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난들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마귀가 행하는 재난과 파괴를 부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재난이나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재난이 생기는 것을 볼 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이 경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 참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최후의 심판이 이르겠구나. 이렇게 해서 세상의 고난들과 재난들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너무나 악해져서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도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그 종족들이, 그 나라가, 그 부족들이, 그 사회가 회개할 가능성이 없이 완전히 마귀의 노예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없애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떻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렇죠? 그런 경험들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신가? 어쩌면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 노인할 것 없이 전부 이렇게 죽이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당시에 사회의 분위기와 영적인 상태와 또 은혜 시간이 이제 거둬져서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에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지점까지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악인들을 불로 멸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 세 가지를 좀 볼 텐데 첫 번째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이 있죠.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려서 그 악인들을 없애버리신 그런 집행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아 홍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고 또 예루살렘 성의 멸망 이 세 가지의 경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신뢰들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노아 시대의 홍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의 멸망. 우리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 멸망시키실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님께서 참 가슴에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서 멸망시키셨는데 그 당시 그들이 왜 그렇게 멸망당했는지 그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땠는지를 보면서 또 우리의 형편을 같이 좀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재림교인들이 요즘에 예언의 신을 안 읽으면 제가 이렇게 해서 예언의 신을 대신 읽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오늘 같이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시대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셨지만 인류의 죄악은 너무나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으며 이 지구 자체가 스스로 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참 노아 홍수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부조와 선지자에서 읽어보면 그리고 또 이제 영적 선물, 옛날에 기록하신 영적 선물 3권에 가서 이 홍수에 대한 것을 또 읽어보면 참 우리 가슴이 아픕니다. 보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말이죠. 산 꼭대기로 뛰어 올라가고 또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 파도의 그 물결에 의해서 나무가 그냥 꼬꾸라져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신이 끝난 악인들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직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들 갖다 맹수들의 그 호랑이 사자 같은 또 기린 같은 맹수들의 그 등어리에 막 이렇게 묶어서 그 아이들이라 좀 살게 할까봐 묶어서 맹수가 위로 일로 올라가게 만들고 산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다 산 전체가 무너지고 참 그 슬픈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언의 신 가운데서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오늘날 살고 있는 많은 재림교인들이 방주 밖에 있는 그런 참 슬픈 형편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인침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서도 인침을 받고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가 아주 적은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고 주의 종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노아 홍수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8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됐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살인죄의 결과로 지상에 이중의 저주가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천연계의 외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쇠퇴의 분명한 징후들이 있었지만은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로서 풍부하고 아름다웠다. 언덕들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들을 지탱해주는 장엄한 나무들이 무성하였다. 정원과 같은 넓은 평야는 실록으로 향기로웠다. 땅의 열매들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거의 무한정으로 종류가 많았다. 나무들은 크기와 아름다움과 완전한 균형의 면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나무보다도 훨씬 우월하였으며 그 제목은 나뭇결이 치밀했으며 거의 돌처럼 단단하였고 내구성이 돌 못지않았다. 여러분 옛날의 나무는 그랬습니다. 지금 박토가 되어서 나무가 흐물흐물하지만은 이렇게 옛날의 나무가 좋았다고 이렇게 양금의 말씀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 방주를 지었을 때 얼마나 방주가 단단했을까요? 그렇죠? 부조와 선지자들 91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 다처제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주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함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들이 이 죄로 인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범죄가 증가하면 그들이 불행해져요. 그러면 더 많은, 좀 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범죄를 합니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그들은 점점 더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 범죄의 증가와 불행함의 증가가 계속해서 비례적으로 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지되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세계는 그 초기에 있었으나 죄악은 매우 깊고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다. 이렇게 점점 타락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선물 62페이지입니다. Spiritual Gift Volume 3 6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ut if there was one sin above another which called for the destruction of the race by the flood, it was the base crime of amalgamation of man and beast which defaced the image of God. 다시 말해서 우리 홍수로 인해서 인류를 멸망시킨 그 죄들 가운데서 그 죄들 중에서 한 가지 큰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들 위에 한 가지 더 중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런 종들을 이렇게 교배시켜서 그렇죠? 아말가메이션을 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유전공학을 통해서 이렇게 섞어놓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무뎌버리기 시작한, 없애버리기 시작한 이제 그런 죄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과학자들이 엘렌 G. 화이트 자살을 많이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나 요즘에 들어와서 유전공학을 통해서 사실 인간과 동물의 염색체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DNA가 동물과 인간의 세포, 그렇죠? 이제 그 난자의 핵을 빼내서 거기서 인간의 것을 집어넣어서 몸은 동물인데, 그렇죠?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사람은 사람인데 몸이 동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지금 연구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도무지 가능치 못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같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유전공학을 통해서 지금 증명되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는 빛이 많은 여러분 어두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광명한 시대였다고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신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인간들이 그렇게 창조물을 혼돈하게 어지럽히는 일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켜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and caused confusion everywhere. 이것 때문에 모든 곳에 혼잡함이 이 세상을 뒤덮게 된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영적 선물 75페이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Every species of animal, 모든 동물의 그 종들은 말이죠. Which God had created were preserved in the ark.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다 방주에 들어가서 보존함을 받았다. The confused species. 그러나 혼잡된 종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한 혼잡된 종들. 다시 말해서 이 아말가메이션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그런 혼잡하게 만들어진 종류들은 총수에 다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전 그래서 공룡을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옛날 시대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이 유전공학을 통해서 어떤 그런 파충류들을 서로 묶어서 만들어낸 그런 이상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동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공룡이 없지 않습니까? 공룡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The Story of Redemption 살아남는 이들 67페이지입니다. 폭풍의 기세는 더욱 거세어져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폭풍의 무서운 소리와 뒤범벅이 되었다. 나무, 건물들, 바위, 흙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사람들과 짐승들의 공포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면 사나운 폭풍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탄도 마귀 자신도 자기의 생명을 잃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마귀도 이 홍수에서 자기도 멸망당할까 봐 떨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홍수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로 한번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 세상은 불의 놀라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지금도 방주가 있습니다. 영적인 방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신실한 노아를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강력한 족속을 지배하기를 기뻐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반역을 증진시키면서 살길 원하였다. 사탄은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분께서 불의하고 잔인하다고 비난하였다. 오,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물로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만일 저희가 그 반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그분의 공의의 보좌에서 끌어내렸을 것이다. 마지막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이 둘째 부활이 일어나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치 않고 성령이 거두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을 보여주는 좋은 그런 묘사가 아닙니까? 옛날도 꼭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그들이 했을 것이라 했어요. 그만큼 그들이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성의 형편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알려주기에 얼마나 정확한 그림입니까? 지금이 여러분 정말 소돔과 고모라성이 아닙니까? 저는 세상을 여행하면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악해졌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적인 그런 관념과 그런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중년 할 것 없이 이 세상은 정신이 다 나갔어요. 얼마나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동성연애가 세상 전체에 퍼지고 있고 참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힌 정말 소돔 고모라성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와서 닿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날 저녁에 우리 상기시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들 157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여러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포악해요? 얼마나 잔인하고? 그들 앞에는 홍수 전 세상의 신뢰도 있었고 노아 홍수에 대해서 너무나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 지금보다 그때는 말이죠.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가 세상에 충만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죄인들의 마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한 실수를 그 후손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악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인류의 역사를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부조와 선지자들 157페이지입니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 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운명 지어진 세상이죠. 이미 심판받고 멸망받기로 운명 지어진 세상이죠.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아, 지금도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형편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 간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성을 태워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날도 그 전날들과 예사로 똑같았습니다. 다름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그들이 야유하고 똑같이 조롱하고 똑같이 비웃고 똑같이 아침 식사하고 똑같이 그들이 직장을 다니며 똑같이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똑같았고 여러분 그날이 마지막 최후의 날도 그 전날과 같지 않아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과 마지막 환난과 일요일 휴업령을 많이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해봤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는 날은 하루예요. 우리가 100년 기다리고 200년 기다려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는 날은 하루예요. 그렇죠? 참 그것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저녁이 찾아왔다.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은 지는 햇빛 속에 잠겼다. 저녁 무렵에 시원함은 도시의 주민들을 불러내었으며 향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그 시간을 즐기고자 왔다 갔다 했다. 아, 그들이 무료한 시간을 향락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조금씩 마약을 하듯이 향락의 도가 높아지고 향락을 더 재미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때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고 때를 지어서 술집을 다니고 때를 지어서 춤추는 곳을 다니고 때를 지어서 시가지를 배회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재림교회 청년들도 어디에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좀 더 그 시간 있는 그 시간을 무료한 시간을 재미없는 시간을 지루한 시간을 좀 때울까 하면서 얼마나 무리지어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향락을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향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그 시간을 즐기고자 왔다 갔다 하였다 했어요. 아, 여러분 지금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들 158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가 대접한 손님들의 신분을 드러내었다. 여러분, 그때 천사 둘이 방문했죠. 그렇죠? 그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러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된 폭도들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짐승처럼 되었어요. 그때 문 밖에 무리로 물론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때 너무 그들이 와서 마치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처럼 했을 때 천사들이 급한 것을 알고 나가서 손을 이렇게 내어줬을 때 그들 폭도들이 다 눈이 멀었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그들이 완고한 마음에 자신을 내맡김으로 이중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아, 그들이 눈먼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고 은혜신이 끝나고 운명 지어졌고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짐승들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눈멀었기 때문에 그들의 겉에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멀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눈멀었어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의 악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주님을 안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공언하는 주의 백성들도 얼마나 영적으로 눈멀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멀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이중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채찍을 보고 두려워서 그 악행을 담념했을 것이었다. 그들이 놀라서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밤이 이전에 다른 많은 밤보다도 더 큰 죄악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비는 마침내 탄원하기를 거쳤다. 여러분, 이 환을 통해서 이 글을 듣는 분들을 위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과거에는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히 들리고 양심의 가바가 많았고 양심의 찔림이 많았는데 점점 마음이 둔해진다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조금씩 깃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돔 고모라 멸망 직전에 그들의 심텀과 징조였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에게 호소하시는 음성이 그치는 탄원이 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참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주님의 참으심과 주님의 진노, 그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어요. 더 이상 은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복수의 불길이 바야흐로 시딤 골짜기에 붙으려고 했다. 여러분, 시딤 골짜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골짜기죠. 아름다운 골짜기죠. 159페이지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임무의 목적을 롯에게 드러내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던 나그네들이 이제는 롯을 보호하며 또 이 약한 도시에서 그와 함께 피할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 그랬죠? 아, 여러분, 그 천사들을 이 두 천사가 상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방문했던 두 천사는 마지막 시대 세상에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주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으라고 명령받은 사방 내 천사 상징합니다. 그렇죠?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바람을 붙잡지 못할 것을 알고 롯과 그의 식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폭도들은 피곤에 지쳐서 떠났고 롯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나갔다. 폭동한 물러간 것을 알고 롯이 불안하게 나갔습니다. 왜? 아,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망시키는구나. 자기 자식이라도 건져보려고 빨리 지금 뛰어갔습니다. 자기 자식들 집에. 아마 이 롯이 아들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딸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딸들 집에 뛰어갔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을 반복하였다. 아, 이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들아, 멸망이 온다. 주님의 심판이 만난다. 천사가 와 있다. 빨리 가자. 그렇게 애통하게 참 얘기했을 때 전혀 듣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가끔 롯이 농담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때는 몇 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했을지 몰라요. 나중에 진짜, 그렇죠? 그 양치는 목동이 말이죠. 이리가 온다! 그렇게 여러 번 했다가 속임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이리가 왔을 때, 이리가 온다고 할 때 안 믿은 것처럼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 아버지가 말하는데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전혀 듣지 않았어요. 성령의 음성에 떠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아, 미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가 미신적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아이, 엄마, 아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엄마, 아빠 그런 얘기를 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어요.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안쓰럽게 얘기할 때 항상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아, 엄마, 아빠 그래요. 내가 준비할게요. 기도할게요. 내가 그 심판날 엄마와 아빠와 함께 꼭 의로운 편에 있길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한 부모일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잔뜩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을 미신적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서 다 교육받게 하고 돈을 많이 쳐들여서 교육시키고 놓고 나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단식을 하죠. 많은 부모들이.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가마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유하였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 지금도 꼭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갑자기 멸망하고 갑자기 무너질 것을 누가 알겠어요? 9.11 사태 때 그 멋있는 무역 상태가 갑자기 무너질 것을 누가 감히 짐작이나 했겠어요? 똑같은 일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교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롯은 슬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였다. 아, 그래서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그때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여러분, 롯과 함께 나갔던 두 딸은 결혼 안 한 두 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롯과 함께 나간 그 두 딸들은 결혼 안 한 두 딸들인데 사위들은 안 오려고 해서 딸들만 억지로 데려 나갔다. 아니에요. 그렇게 세속적이고 거듭나지 않은 딸들과 결혼한 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이제 천사가 이렇게 아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다. 이때도 롯이 지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롯도 의로운 롯이었어요. 그러나 계속 그곳에 사는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서 그의 마음도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아, 그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들의 악한 죄에 참여 안 했겠지만 그러나 죄를 계속 보면 그래서 도시를 떠나야 돼요. 아직도 대도시에서 머뭇고 있는 재림교인들은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벌써 영적인 안목이 그만큼 무뎌졌다 이거예요. 그 죄를 볼 때 그것을 아주 샬프하게 아주 가슴 아프게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한단 말입니다. 롯도 지체하였어요.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하였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하여지는 저열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는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는 죄를 저지하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날 것을 몰랐어요. 이것이 다른 데 퍼지기 전에 그 이웃에 있는 도시에 퍼지기 전에 빨리 그 도시를 주님께서 없애버려야 할 것을 그가 느끼지 못했어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지나서 주님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이 한계가 있는 것을 그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 부인은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난 내 아이를 놓고 못 갑니다. 오, 좋은 어머니 사랑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 뒤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천사가 빨리 나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롯의 그 태도와 나오지 않은 딸과 사위들의 태도와 그 아내의 태도를 한번 가만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주석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미 영감의 말씀이 다 말씀하고 있죠.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참 하나님의 은혜. 예? 구원하실 만한 자들은 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최후로 주의 백성들을 끌어내실 주님의 섭리와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롯이 얼마나 겨우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얼마나 큰 손실을 보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두 딸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무나 악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수치심이나 죄악, 이 죄책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요.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161페이지에 불의 폭풍우가 조금밖에는 더 지체되지 않을 것이므로 급히 서두르라는 엄숙한 명령이 또다시 내렸다. 그러나 피난자 중에 한 사람은 감히 운명 지어진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다. 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어요.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아,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남편들은 말이죠. 많은 경우에 힘이 없어요. 제가요 이제 미니스트리 하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내가 진리를 이해하고 거듭나면 많은 경우에 남편이 따라와요. 근데 남편이 거듭나고 진리를 사랑하고 막 나가는데 부인이 거듭나지 않거나 부인이 영적이 아니거나 부인이 딱 버티고 반대하고 거절하면 참 그건 어려워요. 정말 많은 경우에 남편이 부인한테 져요. 참 이상해. 여러분 주께서 우리 남자를 지으신 것은 아버지와 남편과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지으셨어요. 인도자라고 지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감화를 끼치고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동정적이지만 그러나 진리와 원칙에 있어서는 흔들지 않는 기둥처럼 단단하게 서서 이끌어나가는 그런 진리와 그런 성품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족들이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에 남편들과 아버들이 연약한지 몰라요. 네? 제가 성질을 부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담대함과 진리를 위해서는 확고함이 그들 품성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아, 남편이 약간씩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아내들이 뭘 말할 때 이렇게 남편의 눈치를 보죠. 남편이 약간 조그만한 틈사귀를 주면 금방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우리 남편들이 잘 알죠, 그렇죠? 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굴복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록 그 여자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내물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 방송을 혹시 이 설교를 이 화면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시여, 이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진리에 지금 마음이 전적으로 굴복되어 있는지, 주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해도 기꺼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없다면, 지금도 이 평화로운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환난 때 어떻게 하겠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마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왜 불평을 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안 반복하고 가야죠. 그렇죠? 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음가운데 쓴뿌리를 가지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주님이 불공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들만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이해하고 주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보세요.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 그의 태도 하나가,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거 그거 한 번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천사가 와서 경고할 때부터 줄곧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조용히 주 앞에 굴복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굴복된 마음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뒤로 돌아보는 것은 그의 성품과 생애 자체가 영원히 살 가치가 없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곧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아, 내가 살고 숨쉬는 자체가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인 것을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만 보고 가는 롯과 두 딸과 달리 이 부인은 멸망당하는 자식을 바라보고 주님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거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으며 또한 두고 온 그 재산이 다 불타버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뒤로 돌아보았을 때 여기 보는 것처럼 하얀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밖에 버리요? 발에 밟힐 뿐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품성이 보존되어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자는 그리스도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롯의 아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은 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비추어 그분과 자신들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아침에 밝은 빛은 평화의 도시들에게 번영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 같이 보였다.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그날의 쾌락에 여념이 없는 등 여러 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롯의 사위들은 마음 약한 노인의 공포심과 경고를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아마 술을 마시면서 농담하고 있었겠죠. 돌연 예기치 않게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대소동이 일어났다. 아,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그렇죠?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양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셨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에 천사들을 모욕하였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다. 아,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이 땅에 생길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생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은 전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영원히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영원히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자비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평온의 도시들을 삼킨 화염은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고의 빛을 비추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배운다. 여러분이시요. 알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어떤 죗된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이 말씀 듣는 순간 주 앞에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죄를 고백하시고 버리십시오. 죄를 버릴 능력이 없으면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그 죄를 가지고 영혼이 죽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심판은 마지막에 불이 내려오는 그 심판이 한 번 있지만 그 전부터 마음에 불행이 있고 안식이 없고 고통과 시련과 또한 이 땅의 육신적인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아,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게 만든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요? 보십시다. 어떤 죄입니까?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왜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고 더 많은 설교를 듣고 더 많은 기별을 받고 더 많은 테이블을 듣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더 많은 복음의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비슷한 성을 사는 사람들은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또 거기 또 더 큰 죄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보십시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재림교인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고도 알면서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잊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는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재림교인들에게 예언의 신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노세 때에도 그러하였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그렇게 포악한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살 길이 있어서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된 세상에도 천사가 와서 그들을 구출하였어요. 탈출구가 있었어요. 역시 말세도 그러할 것이다.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 고모라 때처럼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그 멸망이 벌써 시작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아, 탈출구가 있어요. 나가는 길이 있어요. 엑짓이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라. 이 성을 떠나서 빨리 산으로 가라. 라는 음성이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시여.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런 좋은 말씀을 계속 읽으면 우리 영혼이 깰까요? 틀림없죠. 틀림없죠.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기별을 읽지 않고 무시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세 속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서 양심이 무뎌있는 재림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아름답고 큰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당했죠. AD 70년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죠? 이 성이 멸망당한 이 경험은 마지막 시대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는 묘사와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대쟁투 20페이지입니다. 대쟁투 20페이지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무서운 파멸 때문에 울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딸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주야로 울었다. 자기의 눈이 눈물의 샘이 되기를 원하였다. 하물며, 잘 들어보세요. 하물며 예언적 안목으로 몇 년뿐만 아니라 여러 세기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이의 슬픔이 어떠했으라.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울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간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간 적이 몇 번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눈물이 얼마나 참 컸고 슬펐겠습니까? 그분께서는 멸망시키는 천사가 검을 들고 참으로 오랫동안 여호와의 거처가 되었던 성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보셨다. 감람산 위에서 그분께서는 감람산 골짜기 저편에 있는 성전과 주랑들이 타이터스와 그의 군대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 성벽들이 외국의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무서운 광경을 눈물 어린 눈으로 내다보셨다. 여러분들이시여, 앞으로 재림교회가 이것이 될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재림교인들은 이같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진리와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이 회개치 않고 성령에 의해서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처참한 최후를 맞는데 여러분 세상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해 없어진 도시도 참 드문 것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그들이 죽어갔습니까? 자기 자식을 다 삶아서 먹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두려운 죽음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께서는 싸움을 위하여 행진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포위당한 성 중에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궁전들과 탑들이 불꽃에 쌓이고 한때 그것들이 서 있던 그 장소에서 마침내 연기 나는 폐허의 무더기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계시의 안목으로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슬피 우셨을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4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 대쟁투 2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악한 충동을 제어할 능력을 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들하였으므로 이제는 그 악한 충동들이 그들을 정복하였다. 성령의 음성을 거들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든지 내 속에 있는 악이 날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사람의 가장 격렬하고도 비열한 정욕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성을 떠나서 충동과 맹목적인 격정의 지배를 받았다. 그들의 잔인성은 악마와 같았다. 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악마처럼 변했어요. 가정의 백성들 사이에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들 간에 한결같이 의심, 질투, 원한, 불화, 모반, 살육이 편만하였다.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자녀는 부모를 살해하였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꼭 같죠? 미국도 그래요. 위정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다스릴 힘이 없었다.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폭군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악한 사건의 선동자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멸망될 염려가 없다는 그들의 맹목적이며 모독적인 억측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아,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야.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 우린 재림교회야. 마지막 교회야. 남은 교회야.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똑같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입장에 설 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여 하신 주님께서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과 멸망의 전조가 되는 징조와 기사들이 나타났다.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재단 위에 나타났다.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다.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다. 땅이 진동하였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고 하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다. 20명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육중하고 견고한 주춧돌에 깊이 박혀있는 철빗장으로 굳게 닫혀진 동문의 문짝이 아무런 인적도 없이 밤중에 열려졌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한 일이 세상에 생기지 않습니까? 보세요. 7년 동안 외치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감옥에 가뒀지요. 죽을 때까지 외쳤습니다. 감옥에서. 그렇죠?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이 성이 처참하게 멸망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는지 그 사이를 삐집고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십자가가 그 주위에 많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주위에. 대쟁투 35페이지.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을 사탄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다.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의 잔인하고 사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큰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을 버려두시사 그들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아, 36페이지.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무엇이 더 성취되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시에는 이보다 더욱 암담한 일이 나타나 있다. 과거의 기록, 곧 소란, 투쟁, 혁명,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 등에 관한 오랫동안의 역사도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신이 악한 자를 떠나고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분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날에 있을 두려움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앞으로 멸망은요?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앞으로 있을 세상의 멸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했어요. 두려운 심판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에 대하여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의 태도로 현대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 그들이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지금 꼭 그렇죠? 세상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겠죠? 사람들은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그때 마치 도둑이 문을 열고 오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멸망이 이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파멸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쟁투 614페이지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둬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사탄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전도 27페이지.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돌발적인 재난들이, 갑자기 온 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런 파멸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각을 깨우쳐주시기 위하여 재난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179페이지와 180페이지에 현대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대이다. 통치자나 정치가들, 책임과 권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모든 계급의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들은 국가들 사이에 긴장되고 불안한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요소를 점유하고 있는 고조된 긴장감을 보고 거기에 무슨 결정적 대사건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 즉 세상이 이제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을 인식한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CIA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요즘에 알케이다가 이 원자폭탄을 12개 내지 13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아, 그들은 큰 위기의 앞으로 세상이 직면하게 될 것을 인식합니다.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이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실 때 세상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 교회 증언 8권 49페이지 50페이지 나는 사물의 무서운 상태가 우리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다. 자비의 천사들은 날개를 접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보세요. 주께서는 미국의 당신의 사업을 단축시키시고 죄가 끝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가 자멸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단축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할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주께서는 그분의 억제하심을 땅에서 옮기고 계신다. 주님께서 계속 억제하시는 바람을 주님께서 놓고 계신단 말입니다. 배틀크릭이나 이미 우리의 기관들이 세워진 다른 지역에서 부가적인 건물들을 확장하고 세우는 대신에 욕망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 지경 저편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자금과 일꾼들을 흩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기 위해서 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단과 조직과 교회 건물 자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틀크릭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증언 보감 3권 286페이지입니다. 미국의 무서운 고통,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치지 않을 고통이 국가들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아, 지금부터 있는 이 고통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죠. 교회 증언 9권 11페이지에 뉴욕에 있는 그 큰 빌딩이 소방서가 아무리 가도 끌 수 없을 정도로 태워지고 불길이 올라가고 그 값싼 재료가 태워지고 연기 올라가는 뉴욕에 있는 큰 높은 빌딩이 타는 것을 보았죠.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을 예언했는데 미국에 있는 큰 대화재를 마지막 시에 있을 것을 송진처럼 이렇게 타버릴 것을 소방자들이 그 손실을 전혀 막을 수 없는 속수무책인 그러한 화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혹시 화이프님께서 이런 화재를 보았을까요? 9.11 사태를 보았을까요? 아, 여러분이시여, 예언이시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 97페이지 98페이지 말씀하기를 홍수와 지진이 신속히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전쟁과 유월 사태가 계속해서 함께 이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역사에서 큰 위기가 다가올 때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수와 지진을 많이 언급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파멸적인 심판의 시간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께서는 그들을 부드럽게 바라보실 것이다.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는 동안, 아, 빛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자들의 은혜션이 끝날 때, 많은 재림꾼들에게 은혜션이 끝날 때, 그분의 자비의 마음은 감동이 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구원하고자 펼쳐져 있다. 아직 빛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손을 펼칠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화재를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화재가 많아요. 더 온난화 현상으로 이 수풀들이 말라서 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를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재난들을 보십시오. 지진을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말이죠. 앞으로 이제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될 현재 런던의 이제 감독인 리처드 차터스,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 성공회의 이 런던의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수와 지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이며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아, 마지막 시대 이렇게 할 것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요혐령이 내리는 큰 전초지가 된다 그랬죠. 세상에 마지막이 오고 있습니까? 주님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까? 옛날의 심판과 마지막 심판이 상당히 흥미있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